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를 시작하면 여호수아서를 처음 펴보면 막상 이제 위대한 승리의 그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시작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죽은 사건은 여호수아에 새삼스럽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미 일단락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어떤 도전이고 그 도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기록된 역사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족장들 때 계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과 그 열두 아들 형제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애굽의 강대국,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종로로 타던 데에서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의 역할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플 때에는 음식을 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기틀을 잡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를 이 모세가 놓았다고 해도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모세가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영웅,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일 때 그 뒤를 이어야 될 사람의 부담은 참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물론 모세가 죽기 전에 그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당혹스러움 또 모세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 믿을 수 없는 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준비되기를 따로 기다리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땅을 이미 주신기나 한 것처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 이미 쫓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땅에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결정적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의 범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광야와 레바논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건조한 지역이죠. 유다 남부 지역. 이집트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지방이죠. 그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영역을 포함해서 그 이상까지 아시리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까지 또는 아람이 막고 있었던 곳까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제국 그 도시국가가 있었던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양새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실제 거주했었던 지역, 그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을 가리키는 그 영역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안 가서 그렇지 걸어가기만 하면 정말 밟기만 하면 유브라데스 그 강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한편으로는 매우 낙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정말 낙관적인 명령이었다면 야, 가면 정말 손쉬울 거야. 네가 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거야. 발로 밟기만 하면 정말 땅을 얻을 거야. 왜 서부 개척 시대에 준비 시작하면은 깃발 들고 가서 그 경계 땅에 꼽는 사람이 그만큼 자기 땅이었다고들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려는 그 땅이 무주공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를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어디 갔죠? 광야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세대들의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땅이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다 라고 악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흔들려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그 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들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명령을 취소하면서 최소한으로 내리신 벌이 무엇이었냐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고 그 40년 동안의 1세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2세대 그 2세대들이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와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의 형편에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낙 조선들이 살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강대했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못한 최신식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어긋나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늘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서 언제나 기쁘고 고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연 중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신자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신앙생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고민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 가장 전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 교회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으니까요. 신학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옵니다. 신학교나 한번 가볼까? 이래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를 한 목회자의 수고 또 고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만 고생하는 거야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린 네가 무슨 고생을 할 것이 있었냐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목사의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넌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비로소 부모님 직업을 묻지를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묻습니다. 지각을 하면 선생님이 이 목사님 아들이 맨날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하고 때리고 친구하고 어떻게 싸우면 목사님 아들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하고 싸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한 반발이 있어서 친구든 선생님이든 목사님 아들이 이러면 제가 죽자 살자 싸우곤 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는 절대 신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내가 장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까지 목회자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짐을 지우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마음으로 지금에야 그것도 복인 줄 알아라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상처로 그런 염려로 절대 다른 것은 다 해도 신학은 안 한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한 큰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꺾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할 것 없어서 신학교를 갔다라는 지적을 하게 될까 봐 적잖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존심 그까짓껏 좀 상해라. 상해도 된다. 너 할 것 없어서 신학교 갔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학교 가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응답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신학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길만은 피하려고 했는데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안에도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부담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해결 안 해주시고 불러주는 교회는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동기들이 교회를 정하는 문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문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신앙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신앙도 별반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거든요. 무슨 신앙 특별 훈련 코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 모이거든요. 공부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온 길이라라는 확신이 있어서 다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 생활 이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다른 길을 갔어야 됐나? 더 나은 길이 있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올바른 길을 걸어도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평안이나 안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40년이라는 긴 준비기간, 형벌의 기간을 통과해서 40년 동안 제대로 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 오아시스를 전전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힘든 삶을 무려 40년간이나 산 끝에 요단강 앞에 도착해 와 있는데 건너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40년 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을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40년간의 생활을 해와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모두가 다 외우시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절들도 좀 읽어야 돼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줍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되물으셨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방식대로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이후에 고생을 한 사람이죠.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몸부림쳐야 되는 자기 한몸 지키기도 정말 버거운 그런 현실 속으로 내몰림을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받는 큰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땅은 주실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도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광야를 물된 동산과 같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상으로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그곳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75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이 비록 불확실성 속에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지켜내겠다, 인도하겠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를 증명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한 걸음 걸어온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통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초대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도움 없이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했고 열 가지 재앙을 목도했으며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며 시내산에서 지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그 땅에 기꺼이 들어갈 줄로 믿고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민수기를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인구조사한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땅에서 신명기를 모세가 설교하는 그 시점에 출애굽 2세대들을 계수한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거부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벌받고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는 기사가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마친 후에 생뚱맞게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왜 등장하냐면 아버지가 광야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기업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기업이 주어지지 않을까 봐 모세에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그 딸들이 잇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이 2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예배와 절기와 도피성 뭐 이런 법령들이 쭉 나온 다음에 민수기 끝에 36장에 가면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다시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았는데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 지파의 기업이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파의 어른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법을 만드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로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의 그 모습을 규정짓는 그 기사를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걸까요?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벌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을 봐라.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조차도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아직 얻지 않은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파 전체가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돌이켜봐라. 40년 동안에 너희의 발이 부르텄느냐, 의복이 상했느냐, 너희가 굶주렸느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40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너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었느냐. 그 신실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라. 그 뜻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넘어서는 세대로 키워내십니다. 그 40년은 광야 1세대에 내려졌던 징벌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단지 벌하고 마는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시는 와중에 이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알찬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그 40년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겨지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걸음을 걷습니다. 불확실한 그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하지만 불안의 여지가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도 바로 이런 자세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고 알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공간적인 개념뿐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다니던 공간, 익숙한 일과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공간들, 익숙한 일과들을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안개로 가려져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의 세월을 그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동참으로 완성시키고 영광을 나누는 우리의 복된 신자로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